66번 메시지. 영원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속된 자들의 누림과 축복. 새 예루살렘에서의 기본 숫자는 12와 1입니다. 하나란 유일한 수입니다. 한 하나님, 한 성, 한 보좌, 한 길, 한 강, 한 생명나무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교회와 하나님의 건축의 기본 숫자입니다. 이것은 나의 관념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에서 한 몸, 한 영,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과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바울의 관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한 하나님, 한 보좌, 한 행정, 한 권위, 한 흐름, 한 길, 한 나무만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영구히 이 하나 안에서 지켜질 것입니다. 이 하나는 유일하신 하나님, 곧 만유의 근원이신 분으로부터 나옵니다. 보좌와 강과 길과 나무는 모두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그분은 한 하나님의 유일한 건축을 산출하고 떠받치고 지속시키고 유지하는 만유의 유일한 근원이십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상황은 이것과 현격하게 다릅니다. 기독교는 혼란과 분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는 수천의 분열들이 있습니다. 소위 자유단체들 안에서 생긴 분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유단체들 안에서는 거의 누구나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그분의 유일한 길을 보이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에게는 유일한 생명 공급이 있는 유일한 흐름을 가진 유일한 보좌 위에 계신 유일한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의 간증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신성과 인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단체적인 실체입니다. 이 실체는 하나님의 거처인 동시에 우리의 거처인데, 이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가 진실로 하나임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요, 그분의 권위 안에서 하나요, 그분의 표현 안에서 하나요, 그 흐름 안에서 하나요, 생명 안에서 하나요, 그 나무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하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이로써 우리는 그분의 간증이 됩니다. 거룩한 성. 본 메시지에서는 영원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속된 이들의 누림과 축복을 다루기로 합니다. 영원 가운데 있는 우리의 누림 중 첫 번째로 중요한 항목은 거룩한 성입니다. 계시록 22장 19절은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많은 것을 의미함을 시사해 줍니다. 우리가 참여하고 누리게 될 거룩한 성은 그분의 모든 성도들과 연합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의 실체인 거룩한 성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릴 뿐 아니라 모든 성도 안에 계신 하나님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안에 계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누릴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당신을 누리고 당신은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누릴 것입니다. 비록 이런 누림은 다소 비밀스럽지만 오늘날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그것을 먼저 맛보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서로 안에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안에 있는 서로를 누립니다. 이 얼마나 신성하고 하늘에 속한 공동생활인가. 사람은 공동생활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인간 본성은 공동체의 삶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이 갈망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은 나이트클럽과 파티에 참석합니다. 그러나 나이트클럽과 파티는 이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합당한 공동생활에 대해 굶주리고 목말라 있지만 그들은 세상의 클럽과 파티로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갈등을 해소시킬 합당한 음료를 마시기는커녕 그들은 중독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고 행복하고 영양 공급을 하고 빛을 비추고 만족해하고 건축하는 단 하나의 파티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날마다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파티에 참석합니다. 이 파티는 거룩하고 신성하며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연합된 하나님의 파티입니다. 이런 파티에 참석하는 것은 어떠한 누림인지 거의 50여 년간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체험한 바를 통해 나는 젊은이들의 기질을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날카롭고 매우 요구가 많으며 그들의 부모나 교회의 장로들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장로들은 젊은이들의 화살을 위한 관역들입니다. 종종 나는 일부 이러한 날카로운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만일 교회와 장로들이 여러분의 눈에 기쁘지 않다면 왜 산이나 다른 곳으로 떠나가서 혼자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나 장로들에게 더 이상 괴롭힘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생활에서 교통을 누리기 때문에 결코 교회를 떠날 수 없다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우리의 공동생활에 대한 갈망은 심지어 우리의 결혼생활이나 가정생활에 의해서도 완전히 만족될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많은 형제들과 자매들과 사촌들과 조카들과 친척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공동생활에 대한 당신의 내적 갈망을 충족시켜줄 수 없습니다. 이 갈망, 즉 교회 생활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에 의해 피조진 갈망은 오로지 교회 안에서 충족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떼를 짓는 양들과 같습니다. 여러 해 전에 나는 스코틀랜드에서 몇 무리의 양떼를 관찰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양들이 함께 떼를 짓는 것을 즐기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돌아다니고 함께 먹고 함께 눕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의 떼로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갈망, 곧 교회 생활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누리는지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심으로 나는 어디에서든지 그분을 누릴 수 있다. 나는 그분을 집에서나 길거리에서나 누릴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 교회 생활에 필요치 않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과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도저히 비교도 안 됨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어디서나 하나님을 누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그분을 누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주님에 대한 누림 때문에 제정신이 아닐 정도입니다. 교회 생활은 사람과 연합되신 하나님의 생활입니다. 이 놀라운 연합된 생명 안에서 우리는 매일 사랑스러운 모든 성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귀한 성도들을 누립니다. 이 누림이야말로 거룩한 성 안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분깃의 첫 번째 방면입니다. 모든 성도들과 연합된 하나님의 구성체인 이 성에 대한 누림이 우리의 영원한 분깃입니다. 이 거룩한 성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안식일 위한 우리의 거처가 되실 것입니다. 그 거룩한 성에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기 위한 성전으로 누릴 것입니다. 생명나무. 영원 안에서 우리의 누림의 두 번째 항목은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란 다름 아닌 우리의 생명 공급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속하시는 어린 양입니다. 이 나무는 풍성하고 신선하고 새롭게 해줍니다. 우리는 생명나무에 이룰 수 있는 권리를 갖기 위해서 구속을 받았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은 그들의 두루마기를 바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리를 얻으려 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생명의 모든 풍성을 가진 그리스도이신 생명나무를 누림에 대한 약속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의 후반부는 생명 주는 영인 생명수를 마시라는 부르심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같이 계시록은 약속과 부르심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 그 둘 다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을 생명주는 영으로 마시기 위한 것입니다. 창조 후 사람은 생명나무 앞에 놓여졌는데 이는 사람이 생명나무에 참여할 특권을 부여받았었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러나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그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의에 의해 사람에게 차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의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다시 믿는 이들에게 열려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로 자기들의 옷을 씻는 믿는 이들은 영원 가운데서 생명나무를 하나님의 낙원인 거룩한 성 안에 있는 그들의 영원한 분깃으로 누릴 권리를 얻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두루마기는 믿는 이들의 행위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옷을 빠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어린 양의 피로 씻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나무에 참여하고 그 성에 들어갈 권리를 부여합니다. 문을 통해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나눠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듭남에 의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영역인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모두 영원 가운데서 우리의 누림이 될 것입니다. 생명수 영원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속된 이들의 누림과 축복의 또 다른 방면은 생명수입니다. 생명수는 우리의 영원한 음료인 생명주는 영입니다. 우리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모두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먹기만 하는 것은 그리 즐겁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 안에서 양식인 생명나무와 음료인 생명주는 영을 가질 것입니다. 생명주는 영은 사실상 그분 자신을 흘러보내어 우리의 음료가 되게 하는 삼일 하나님 자신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통적인 가르침들에서 파생된 잘못된 관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영을 아버지와 아들과 분리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영은 다만 그 영일 뿐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26절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무엇께로서라고 번역된 헬라어 전치사는 무엇으로부터 무엇과 함께를 의미합니다. 실제의 영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아들에 의해서 보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보혜사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오십니다. 아버지는 근원이십니다. 그 영이 그 근원으로부터 오실 때 근원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근원이 그분과 함께 오십니다. 그 영은 아버지로부터 오시고 아버지는 그 영과 함께 오십니다. 아들에 의해 보내심을 받아 아버지와 함께 오는 이 영은 아들에 관해 증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에 관한 그분의 증거는 삼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비록 이것을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만일 우리의 체험을 생각해 본다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우리가 오 주 예수여 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 영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그 영이 오실 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또한 오셨다는 깊은 느낌을 갖습니다. 이것은 이 영이 만유를 포함한 영임을 가리킵니다. 그분이 우리 안으로 오실 때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음료이신 생명주는 영은 다름 아닌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떠한 누림인가? 만일 우리가 단지 교리적인 이해에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이 누림을 놓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 안에서 참된 체험에 주의한다면 우리는 이제 나는 내가 누리는 바로 그 음료가 내 존재 안으로 흘러 들어오시는 삼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해하겠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음료는 수증같이 맑습니다. 생명주는 영 안에는 전혀 불투명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영을 마실 때 모든 것이 수정같이 투명해집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영원 안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누릴 것입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권위의 보좌인지 은혜의 보좌인지는 판가름하기가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이지만 계시록 4장에서의 보좌는 주로 권위의 보좌입니다. 성경의 끝에 있는 그 보좌는 권위의 보좌인 동시에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22장에 있는 그림으로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분명히 하나님의 신성한 행정을 위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권위의 보좌입니다. 그러나 그 보좌에서 나오는 것은 권위가 아니요 생명 공급인 생명나무를 수반한 생명수의 강입니다. 이것은 권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는 결코 권위를 은혜와 분리하거나 은혜를 권위와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권위와 은혜는 하나입니다. 만일 우리가 은혜를 얻었다면 우리는 보좌 아래 있는 것이요. 만일 우리가 보좌 아래 있다면 우리는 확실히 은혜에 참여하고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왕노릇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권위로 왕노릇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보다 우리는 생명의 흐름을 통해 왕노릇해야 합니다. 장로들은 권위를 수단으로 해서 그들의 장로 직임을 행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로직분, 즉 머리드심을 대표하는 것은 반드시 생명의 흐름을 통해 행사되어야 합니다. 비록 그 보좌가 권위의 보좌, 곧 머리드심의 보좌이긴 하지만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보좌를 바라볼 때 당신은 권위와 머리드심을 봅니다. 그러나 강을 바라볼 때 당신은 생명수와 생명나무를 봅니다. 이것은 합당한 장로 직분은 다른 사람들 위해서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으로 흘러들어가는 생명의 흐름임을 시사해 줍니다. 우리는 왕노릇하고 있으나 권위를 행사함으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내적 생명의 흐름을 통해 왕노릇합니다. 오늘날 주 예수님은 단지 권위만을 가지고 왕노릇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은혜인 그분의 생명의 흐름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들 가운데서 모든 교회들 위해서 왕노릇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권위를 갖게 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들은 생명 안에서 성숙한 이들입니다. 그러나 권위를 가진 채 하는 사람은 누구도 존경받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 깊은 속에는 그런 위에 장로 직분에 대한 존경심이 없습니다. 생명이 바로 권위의 표현입니다. 권위를 가진 채 하는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권위가 됩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이런 위의 권위를 누릴 것입니다. 보좌, 곧 신성한 권위를 수반하고 있는 생명 공급의 근원이 우리의 영원한 누림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저주가 없음. 영원 안에서는 더 이상 어떠한 저주도 없을 것입니다. 저주 대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 될 것입니다. 저주는 아담의 타락을 통해 들어왔고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 처리되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안에는 더 이상 타락이 없을 것이므로 어떠한 저주도 없을 것입니다. 저주가 포함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미움이나 비난이나 한담 같은 것들이 저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아나하임 교회에 있는 누군가가 여전히 한담하고 있다면 이것은 그 교회가 여전히 하나의 작고 간교한 저주 아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일 형제자매들이 서로 비평한다면 그건 역시 그 교회가 저주 아래 있다는 징후입니다. 더욱이 만일 어떤 성도들이 죽어 있을 정도로 약하다면 그것은 저주의 표시입니다. 더 이상 저주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어떠한 한담이나 미움이나 비평이나 약함이나 죽어있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주가 없을 때 모든 것이 부드럽고 즐겁고 강하고 살아있게 됩니다. 나는 남편이 자기 아내와 언쟁하고 있는 가정에는 결코 있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언쟁을 어쩌다 듣게 되면 저주를 함께 나누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달아나 버립니다. 나는 저주를 보거나 저주를 만지거나 저주 아래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만일 내가 그런 언쟁을 목격한다면 그것은 내게 남긴 인상을 지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 형제자매를 볼 때마다 나는 그들의 다툼을 상기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 나는 어떤 형제자매의 집에 가까이 갔을 때 그들 사이의 언쟁을 우연히 듣곤 했습니다. 그 즉시 나는 돌아가 버렸으며 모든 것이 진정될 때까지 뒤돌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문을 두드렸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라는 즐거운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놀랍습니다. 분명히 나는 주님을 찬양하는 부부와 함께 있는 것을 누립니다. 나는 그들의 찬양으로 인한 인상이 영구히 내게 남아있기 바랍니다. 당신은 저주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지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더 이상 저주가 없겠고라는 말이 더 이상 말다툼이 없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주가 없을 때 만사가 부드럽고 즐겁고 살아있고 밝고 순수하고 온전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위대한 축복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더 이상 어떠한 저주도 없다고 말할 수 있기를 우리 모두 사모합니다. 부디 모든 지방 교회들 안에서의 상황이 이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김. 계시록 22장 3절은 또 그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는 것도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 구절에서 그분이라는 대명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언급하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은 영원 안에서 하나이십니다. 이것은 다음 구절에 나오는 그분의 애 경우에도 같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구속된 자들이 영원 안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지만 그들은 제사장들로서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안에는 제사장들이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섬김은 있겠지만 제사장 직분은 없을 것입니다. 제사장의 섬김은 늘 구속의 방면을 포함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죄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어떠한 구속의 일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제사장의 섬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어린 양의 종들이므로 그분을 영원토록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봄. 4절은 그들이 그분의 얼굴을 볼 터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건 역시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된 이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 구절에서 그분의 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둘 다 언급한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뵙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 위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구속된 이들은 자기들의 이마 위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질 것입니다. 이것 또한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된 이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축복입니다. 우리는 두 이름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의 이름, 즉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받는 것을 말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유사합니다. 영원 안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두 분은 하나의 이름을 가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속했기 때문에 이 이름은 영원히 우리의 이마 위에 기록될 것입니다. 비단 우리는 그분께 속할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비추신 5절은 다시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고 말합니다. 주 하나님에 의해 비춤을 받는 것은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된 이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축복입니다. 우리는 등, 곧 사람이 만든 빛도 필요 없을 것이고 해,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비추실 것이며 우리는 그분의 조명 아래에서 살 것입니다. 영원히 왕노릇함. 또 5절은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은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된 이들에게 주어지는 최종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누릴 축복들입니다.